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늘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께서 정하신 날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불러 천국 잔치를 베푸실 영광의 나라를 마음속에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영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인생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의 저주와 더러운 죄의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존재임을 아옵나이다. 이 놀라운 영적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은 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즉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존재가 아버지께부터 왔사온즉 우리가 아버지께부터 돌아갈 그 날을 생각하며 주어진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늘의 귀한 진리를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조명하셔서 귀한 교리와 그에 기초한 주의 말씀의 뜻들을 잘 분별해가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과가 어디죠? 예. 제가 생각에는 율법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장이 맞죠? 예. 20장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유와 양심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한번 보죠. 책상이 좀 없어서 불편하시겠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뒷사람의 등에다 이렇게 상당한 그 협동심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성가대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20장 여러분 교재가 어떤 심판이건 구판이건 관계없이 20장 1항 같이 읽고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다 읽으셨는데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없으세요? 제가 아까 첫 문장이 어디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끝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그렇게 끝나죠? 근데 그게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어가 얻은 거예요. 잘 봐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신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주어 1. 현재의 이 약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질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해방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케 되는 것과 줄치색으로 이렇게 아 이게 큰 단락 한 덩어리씩이죠. 뭐 해방되는 것, 저주로부터 해방, 진노, 해방되는 것과 자유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영어 센텐스로 그게 큰 덩어리가 지어져요.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것. 그러면 세 개가 다 주어의 큰 덩어리죠? 주어가 세 덩어리가 있죠? 등, 이다. What? 이다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쓰다 말았어요. 번역이 하나를 빼먹었어요. 번역을 아주 잘못했는데 번역이 뭐가 빠졌냐면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값으로 사주신 자유란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주어입니다. 오케이? 책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은 있군요. 구판은 없어요. 제가 가진 책은 없어요. 다른 책은 있어요? 여러분 책은 다 있어요? 아, 개정판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돈 주고 새로 살만 하군요. 아무튼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값주고 사신 자유란 그런 것 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자유와 양심의 문제인데 첫 번째 자유 문제를 나눌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성경이 약속된 복, 그리고 의도하신 복, 계획하신 복,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블레싱이죠. 은택입니다. 은택.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복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어디 나오죠? 12장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뭐로 삼아요? 네 글자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 복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초보적인 거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죠. 나중에 어려운 거 물을 때는 가만히 계셔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이 뭘까? 창세기 10에 약속하신 복. 그것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의 수를 많게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줘서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에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을 밝혀가는 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진 모습의 역사가 구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구약 교회는 오늘날 너희들에 대한 경계의 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약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하나 배워야 돼요. 하나는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아브라함의 복, 즉 교회의 출발인데 교회 출발은 그런 쪽으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하신 원복음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구체화의 역사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역사,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나오고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별된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으면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 라는 배경이 되어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2장 사건에 대한 그 앞에 내용은 뭐예요? 배경 설명해. 다시 말하면 12장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 즉 구속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 즉 교회 세우심 그리고 천국의 옴, 이런 신약이 이루어질 구속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성취되어질 내용에 대한 그림자적 예표로서 구약 교회가 있고 구약 교회 최초의 존재의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엔 처음부터 뭐라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왜 아브라함 어휘를 먹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교회 역사의 구속사적인 출발점이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기원되어진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진다. 그런데 왜 다윗을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전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가장 이상적 역사적 실현 상태인 다윗 왕국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예표, 그 전체를 구약 역사의 성격으로 요약하고 그 두 분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아하, 구약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해석학적 원칙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되어지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던 그 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는 그 배경을 통해서 약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홍수거든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한 역사의 성질로부터 이해되어져요. 결국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전적이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엄연한 보편 역사의 성질을 노아 홍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편 역사의 성질을 보여주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끼리는 옳다 옳다 할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뭐예요? 다 쓸어 죽일 놈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절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심판의 주범성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극명하게 보이신 거죠. 그 중에 노아를 살렸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은, 그 방주를 허락하신 것은 노아로부터 노아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으심으로 노아가 그 가운데 구별된 특징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흐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보기에는 노아는 그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께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바른 모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되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부으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내가 지키는 자를 지킨다는 보호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훗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부터 건진받게 될 그런 예표론적 의미를 노아 홍수에서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식해서 바벨 번식했는데 결국엔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 즉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만이 이 지상에 씨를 뿌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건짐이 본래 노아의 본질적 내재적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노아의 건짐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이후의 전 역사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의미로 구원해 내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필연적으로 가고 마는 내재적 본성적 타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해 주는 게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건 속에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전체 내용의 구원 사건은 모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 복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자신이 온 힘을 들여서 온 계획, 그 놀라우신 완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까지 이루어가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하면 교회 세우심, 그로 말하면 천국의 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 역사, 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 계획 속에 담겼고, 따라서 성경책은 12장부터 창세기 기록 1장, 2장까지 있고 나머지 3, 4장 있고 그냥 11장, 12장부터 전체가 계시록까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체 내용으로 핵심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해주는 환경적인 이 바운더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너무나 자명해서. 아니 그래요. 일대일로 이름을 불러서 물어봐야겠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천사와 구별하여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의 특별한 특징은 육이 있다는 거죠. 육과 영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신다 그럴 때 결국 육적인 복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의미의 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영육 간에 합성되어진 인간은 사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인간이란 자기 전체 인격, 한 인격으로서 영육이 합쳐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 복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인간은 굳이 개념을 나눠보는 거죠. 육적인 복과 있고 영적인 복이 있다라고 개념을 나눕니다. 근데 성경의 육이란 개념은 실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육체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개는 어때요? 죄성에 따른 삶의 모습을 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다른 개념이 또 있지요. 그러나 일단 그런 개념을 떼어놓고 육과 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이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 했을 때 그 주신 복을 자는 복은 무엇일까? 그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전체까지 엮어지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다시 말하면 그 은택인데 그 은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은택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이 창세기 11장까지 3장 이후부터 벌어진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인간의 전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죄로 규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죄가 인간에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보이셨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12장을 부르시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고자 하신 복의 내용은 죄의 문제 해결이라고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영과 관련된 것인데 이 영은 육과 무관한 의미에서 영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결국 육과 영이 분리돼서 이때는 육만 존재하고 이때는 영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합하여 전인적인 모습으로 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지금 빵, 먹을 거,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빵과 같은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육체 필요가 아닌 하나님 앞에 존재 삶을 가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적 은택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자라 하는 것, 복 있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했을 때 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돈을 벌고 노동을 해야 빵이 나오죠. 땅을 갈고.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의 내용은 육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생산성, 그런 노동 생산성이 나온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던 그 복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해서 빵이 생긴다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시편에서 고백한 복이나 그 복이나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의 뜻을 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해를 해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즉 내 민족이 강성해지고 우리 집안이 번성해진다는 육적인 개념으로 그걸 해석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 됩니다. 전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교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이교도 신앙은 결국 미신적이고 기복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졌죠.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갑니다. 본래 복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사는 자로 바뀌어져가는 엄청난 영적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지만 내가 내 앞에 산 자로 바꿔버리겠다. 그 산 자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전 인격적 삶의 성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가 육체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고의 전환과 나쁜 생활 습관을 그치는 죄악의 죄악된 행실을 그침으로 인해서 생활의 개선이 나타나고 생활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채워가는 그런 노동의 부분에서도 성실성이 더해질 것이고 생활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좀 더 경제적 기반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파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적이며 우선적이며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후의 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의 모든 후손과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까지를 망라해 전체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죄악된 구조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조차도 분리해내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고 뒤틀려진 이 세상 환경 속에서 부딪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생존 환경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이지 그 생존 환경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는 가는데 다 비가 오는데 내가 거는 데만 우산을 안 써도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강물이 오염돼서 서울 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다 많이 더러워지고 질병을 야기시킨다면 믿는 사람도 먹으면 질병 걸리는 환경 안에 같이 사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먹어도 병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걸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전 역사와 환경은 죄악된 구조 안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뒤틀리며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도 그 인생의 환경 속에 젖어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불러내시는 특별한 영적 은택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게 닥친 이 삶의 모든 환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들 그런 것들 다 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질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죽음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죽음이 세상에 주로 보면 복이 아니죠. 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의미로 다녀오게 돼. 세상 사는 전체 원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육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보통이 아닌 게 되어버려져요. 이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독특한 자태가 드러나는데 그 삶의 자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그럼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을 읽어서 기조 본문을 살펴보고 신앙고백서의 구석구석 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8장 31절 제 목소리인데 잘 들리세요? 이게 가늘지 않고 이렇게 좀 둔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8장 31절부터 보면 8장 1절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47절까지 그 읽는 동안에 여러분께 제가 두 사람만 뽑아서 물어볼게요. 제가 이름 아는 분이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읽으면서 가장 중심된 단어 하나를 꼽아서 두 단어를 꼽아서 핵심으로 두 단어를 제시하시오. 3점 수능 예비 출제 문제. 핵심으로 두 단어를 찾아내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손이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야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너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핵심어 두 단어 진리 자유 제자요. 어휴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그것도 합창으로 나오네요. 야 그럼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중요합니다. 자유와 진리 그다음에 반대 개념 거짓과 종입니다. 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뭐 하나의 우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자유케 함 이거죠. 그러면 이 자유케 함이란 말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한 가지 방식이 되어져요.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 그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고자 하셨던 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실까? 이게 나오는 거죠. 또 무엇을 위하여 자유케 하려 하셨을까? 이것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며, 그렇게 자유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From이죠. From가 되면 for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무엇을 위한 자유를 주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소명, 칭의, 선행, 성화 그 모든 것들, 양자됨 그 모든 것들의 결집으로서 이 바로 앞가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총괄적 요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실 때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아니면 종의 멍에를 아직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자유케 되지 못했죠. 도대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손에 쥐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뭐 제사를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나가며 모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듯 예배가 있었고 성경 공부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왜 그들이 자유케 되지 못한 자들이었을까? 그들이 오해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말씀 해석과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잘못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자 하셨던 그 부분으로부터 그들은 여전히 자유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들을 불러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며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만한 자라고 자기의 의의를 간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본질적으로 손대기 어려울 만한 아주 완전한 근본이 뒤틀려진 왜곡되어진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적자 입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논쟁을 해야 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해가 잘못됐던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리적인 배경을 먼저 오늘 본문 웨슨신앙고백서 나와있던 본문 몇 가지 살펴보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의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십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 위하여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셔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자유란 첫 번째, 뭐로부터 자유케 되느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죄책입니다. 죄책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죄책이란 말 뜻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곧 무엇일까요? 내용이 죽음이죠. 근데 죽음 앞에 수식어가 있죠.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즉 우리의 죽음이 일시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일시로 분리되는 그 현상을 가리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 죄책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은 영혼마저도 죽음이라는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영혼마저도 육체와 결합하여 죽음이라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또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은 복잡한 종말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종말론 구조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조건에 묶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예배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그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죄책에 대한 중요한 요절 근거가 되어져요. 그것은 예배서 2장 2절로 한번 내려가보세요. 2장 2절 그대로 예배서 2장을 넘어가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를 다루셨다. 그때 너희 가운데 그 행하 이생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에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로로 타여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로 서게 된 것, 그것이 바로 16절에 가게 되면 다시 나오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는 것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진노와 화목을 진노로 둘을 건지서 화목케 하심. 그래서 2장 3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불순종하는 영에 따라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살던 우리는 결국 한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내리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단일같이 그 다음 본질상 뭐라고 되어 있죠? 진노의 자녀였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녀였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진노로부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한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의 근거는 그 뒤에 나온 도덕법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정죄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정죄의 근거, 이유는 뭐냐면 죄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의 정죄의 판결 이유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안에 우리를 놓게 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죄의 기준은 뭐냐? 그건 도덕법이에요. 그 율법 속에 주어진 도덕법입니다. 그 정죄를 하시는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부에서 첫 번째 문장 속에 그 세 가지가 하나로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이 뭐로 되어 있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 대신 받으신 저주가 바로 무엇인가? 율법의 저주라. 왜 그 율법은 저주의 결과를 낳는가? 그것은 10절에 보면 하나의 조건성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거기 나온 중요한 초점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란 말입니다. 즉 율법은 본래 주실 때의 행위 조건성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 조건성을 담고 있으므로 그 조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만나게 되어지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만나게 될 경우 율법의 그 단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율법 전체를 불순종한 것 같은 의미가 되어져서 율법이 말한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게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자, 제가 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행위 언약이요, 조건성의 의미로 율법이 여러분에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읽고 지금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할 때 웬 말인가? 율법 속에 있는 조건성의 언약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행위 언약으로서의 조건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올까요? 화가 올까요? 화가 미치죠. 왜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수록 뭐가 돼요? 계속된 정죄 아래에 눌려지게 되잖아요. 항상 행하지 않고 정죄 아래에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복이 되지 못할 터인데 왜 시편 1편은 그걸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율법의 행위 언약에 따른 조건성의 불이행을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해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요? 제사. 피의 제사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약 백성들이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은총을 받듯이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속죄 은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속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는 달리 어떻게 해야 됐죠? 때를 정하여 또는 때를 정한 것 사이사이에도 죄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사를 드림으로 속죄 은총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끊임없는 수고와 해결 안 되는 그런 끊임없는 수고 속에 지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서 나온 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드렸으니 우리는 속죄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생각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뭐예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 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되어진 거라죠. 여러분이 죄가 생길 때마다 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생길 때마다 예배는 특정한 형식을 따라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뀐 것이 아니고 제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따라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여 나가기만 하면 되어진 것이에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죠. 그렇게 되어진 은택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물며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속죄 은총을 받고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조차도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약시대의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묵사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명료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질이 죄악에 시달려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줄 살아가는 평강과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수단과 길,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신작에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규율이에요.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법칙,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서 신작에서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죠. 내면 안에 옛 본성이 있고 성령의 중생께 된 새로운 본성이 있죠. 새로운 본성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이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신자로 삶의 법칙을 보여주고 그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유케 함에 대한 목적을 열어줘요. 그런데 신자의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옛 본성의 모습이 있죠. 그 옛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뭐를 느낄까요?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죠. 신자가 옛 본성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부딪힐 때 정죄의 역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우치게 해준 율법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옛 본성에 따라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여져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애통하는 모습의 전환의 역사가 새 본성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는 말씀 앞에서 우뚝 섰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확고히 붙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있으나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여버리고 좌절케 만드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좌절에서 깊은 늪과 수렁에서 건진받는 회복과 영적 소생과 생기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죠. 이렇게 얻어진 사람은 그 다음 바라보는 표적이 뭐예요? 나를 정죄케 한 율법이 이제 뭘로 바뀌죠?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율법의 성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뒤에 있나요?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아니죠. 19절부터 읽어야죠. 자, 교독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절씩, 그 다음에 두 절씩, 그 다음에 세 절씩 그렇게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절 읽는 거죠. 같이 읽죠. 자유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25절에 뭐가 있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 그 말 해석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옛 본성과 죄된 본성에 살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하죠?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쳐주죠. 정죄하죠. 죄를 깨우쳐주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하나 중생키는 새 본성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다가와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주 앞에 이르게 될 때는 이미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게 되어지므로 새로운 본성에 따라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새 사람으로 자기 모습에 대한 관찰을 스스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채워주는 것은 칭이라는 교리에 따라서는 하나님과의 우리 신분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그냥 인정해버리신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부으심이 있고 그 부으심이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숙화된 신앙의 실제가 있어요. 이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완전한 그의 의로 덮어버리셨던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가 의롭다 되어진 이 칭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드리워지는 영적 은택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새 본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율법을 만났을 때 순종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 율법을 나의 신자로서 살아갈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럴 때 그 내면에서 옛 본성이 그 율법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옛 본성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지만 우린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긍휼 앞에 은혜를 얻고 다시 돌아와 용서의 은혜 앞에서 영적 소생을 이룰 때에 다시 칭의 사건으로 다시 성화로 넘어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상호 교리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새 본성에 따른 신작에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실현해 나갈 방향이요 목적으로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나에게서 어떤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참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율법 속에서 신자로 살아야 될 삶의 온전한 법칙을 발견케 되어지고 그 율법에 순종토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인 온전케 하심이 나에게 드리워짐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나를 참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율법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지. 그 신자에게서는 결국은 신자이기 이전에는 그에게는 중생의 새 본성이 없으므로 율법이 철저히 그를 뭐예요? 죽음의 권세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중생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양면적 성격이 교차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는 옛 본성에 따라 보는 판단받는 자예요. 새 본성에 따라 판단받는 자예요. 새 본성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새 중생자로 서 있고 중생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구원의 목적을 어디서 확인하냐는 말이에요. 율법 주심 안에서 확인되어 가는 것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죄의 책과 하나님의 정죄는 진노, 도덕부의 저주. 자, 이것은 전체가 저주란 틀 안에서 저주에 저주하는 주체가 누구며 저주의 기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을 다가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저주의 이유, 그것들을 세 요소를 그대로 들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불신자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죄의 책과 하나님의 정죄 진노와 도덕부의 저주부터 갇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악한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사탄의 굴레와 그리고 죄의 지배적 영향력으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그럴 때에 이 자유케 하신 내용 속에는 현재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의식이 바뀌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사고와 인격을 끌어당겨 사탄의 굴레 속에 가둬두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옛 본소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시는 것, 도우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실제 성화를,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상태적인 해방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탄의 나를 엮어내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거 하나하나 요절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환난과라는 것,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이 환난으로부터 신자가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말은 신자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 일반이 죄악된 역사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받는 일반이요 보편적인 고통으로부터 신자가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의 이 말의 뜻은 모든 신자가 모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유익을 하나님께서 받아간다는 의미에서의 고통의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영어 거기 번역이 빠진 말이 뭐냐면 evil of affliction인데 결국 환난과 고통의 무슨 요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악의 요소부터의 해방입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당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더라도 그 섭리는 그 고난 그 자체로서 고난이기 때문에 악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위가 신자조차도 죄악된 세력과 저주 아래 신임하고 있는 환경 안에 살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깊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신자들도 그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 속에 담겨있는 필연적 악악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 악의 고통을 신자에게 허용하시는 또는 그대로 내어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그 섭리가 그 악 그대로 끝나지 않고 신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특별한 배려와 도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치? 불신자들이 인생을 살며 고단하며 악을 당할 때에 고난의 악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악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것과 비해서 신자에게는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확인받을 최선의 영적 은택이라는 놀라운 답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때때로는 고난당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미리 깨닫기조차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자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천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가는 특별한 영적 감동과 경험과 고백과 감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알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다 눈물이 있으실 텐데 기도하시고 뜻을 묻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답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러나 상당 부분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죠.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였느니라.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틀림없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신자가 믿음 가운데 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개념에 불과하고 헛말에 불과하지 실존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헛말이 아니고 실제적이며 실제 내용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고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틀림없이 선한 유익이 있어요. 그 선한 유익의 맛을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침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맛을 느낄 때조차도 고난은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인해서 내 마음이 부딪히기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망해가는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질고 때문에 짓눌려서 당장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견딜 수 있겠다 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한 구석에 내몰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나의 그 형편에 처하고 있는 그 시작과 환경 그리고 나의 고통과 그걸 감내할 수 있었으나 그 모든 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부분 사실 원인 없는 고난은 없거든요. 까닭 없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복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과 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나의 절망의 몇만 배 이상을 하나님은 가슴으로 안고 계세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깊이는요. 그건 말로 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론적 무한한 격차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주가 무한하지만 우주는 하나님의 만든 피조에 불과한 것이니까 유한하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 십자가의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고 아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 안에서 눈을 열어 그의 슬픈 눈물을 같이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선한 베푸신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생 살다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끝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한 주의 백성들의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런 죄의 정죄와 저주와 이 모든 그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게 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넷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이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발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해가는 어린애가 부모를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아주 평안함과 그 분방함, 자유분방함, 이건 방종이 아니고 마냥 부모의 사랑을 그냥 완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전적인 의뢰관계가 신자에게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옛 본성에 따라 지은 죄조차도 뭐 괜찮다, 뭐 죄 좀 지으면 뭐 어쩌노 이래가면서 막 살아서야 그거 어찌 신자라고 하겠어요. 그건 매 실컷 맞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하나님 여지없이 매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눌려 하나님이 죽음의 지옥의 영벌의 형벌을 내리실 무시무시한 염라대왕 같은 분, 그래서 그분의 비율을 잘 맞춰서 달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의식하면 아주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굉장한 평안함, 자유함이 있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이 평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결국 지성소문을 찢어버린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는 성소라는 곳에 제한되어 있어서 상징적으로는 봐야 했었고 그것도 제사장들만 갔었고 제사장조차도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그 중에 뽑혀진 한 사람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의 그 복잡한 예식법의 절차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내리워진 죽음을 생각하는 무서운 분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는 옛 본성 따라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정죄인 거예요. 그러나 중생까지 역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이상은 그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노예적 근성에 의한 질질 끌림이나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로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가는 게 되어져요. 이 담대함은 인간과 하나님이 존재적 차이를 무시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 공포심이 없는 기쁨으로 찬송해 나아가는 은혜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영적 평강의 상태로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담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봐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74절과 75절 같이 읽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지금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를 다 예언하면서 자기 아들 주심 세례 요한의 역사와 연결지어 하나님께 지금 이루어하시는 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대목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고 73절에 말한 이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은 원수 대적으로부터를 건지는 구원사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구원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한 우리들에게서는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거듭된 내용이 나와요. 요한 1서 집에서 찾아 읽어보시면 금방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돌아오게 되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율법 시대인 신자들 더 있었던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지금 말했던 이 죄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자원하는 낙헌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나가는 이 놀라운 은택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신약 시대와 차이점은 구약부에 비해서 신약 시대는 의식법이 완결되었음으로 인해서 완결되어진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자유의 영이 더욱 확대되어졌고 확대되어진 결과로 완결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졌고 성령의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히 모든 신자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요엘서 2장의 성취고 이사야 44장의 성취인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나의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의 모태에서 너를 모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라 두려워 말라. 3절 같이 읽죠.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바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소산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신을 내 손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게 내리라. 그럼 여기서 나의 복과 나의 신이 결국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두 단어로 되풀이되고 있죠. 그 나의 신은 성령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좋은 것은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게 누가복음에 설명된 부분이에요. 결국 이 이사야 4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부으심의 놀라운 사건 갈증난 사람에게 목을 축이 하시고 굶진 자에게 시내가 그런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생수가 모든 믿는 자에게서 배에서부터 터져나올 것이라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장인 지금 신약시대에 어떤 약속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터지게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적인 성취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와서 또 관련되어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약속된 복을 주심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다 차이가 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 한자리에 앉아서 한 교회 지체로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으로 약속한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게 두부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수단으로 틀로 사용하세요. 우리 각각 인격적 소요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여러분이 그 심령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구해가는 그 갈급함이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채워짐을 받을 것이로되 그것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채움을 받았다.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도 하나님이 죽은 영혼 흔드시려고 꿈에도 나타나셔서 예, 이러면 안 되지. 그 눈 뜬 다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자기 발로 변화를 갖도록 또는 야단을 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깨워주시는 하나의 간섭이요 흔듦이지 그 주워먹는 건 하나님이 다 스스로 주워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만큼 은혜의 충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탓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요. 지금 247페이지 재간인성경 9판 2항은 뒤로 남기고 3항을 먼저 볼게요. 3항 그리스도인의 3항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섬기려 하는 데 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막 논쟁이 지금 뭐 복잡하게 되고 있는데 혹 본 사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롭다 함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에 있어서 우리의 성실한 신앙적 반응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성화의 결과로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적 유익과 열매를 냈다 쳐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그거보다 못한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가물에 콩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다 많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의에 비춰서 의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선행을 했다고 한번 스스로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난 체할 게 이게 있다 딱 내놔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잘난 체할 만큼 순수하며 순전하며 청결하며 정결하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하게 취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의는 그 자체로 본유의 고유한 본질적 내재적 의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인간이 행하는 성화조차도 절대적 의미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의의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하도록 도우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도 지가 한 게 없네. 결국 내세울 게 없죠. 주체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나를 통하여 순종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반응의 대상적으로 삼으시면서 원래 인격의 온전한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반영으로 지음받은 형상을 주는 인간과 대화하시며 그래서 영으로 대화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그 성화의 모습을 빚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이 그 결과를 얻는 영적 유익들 그 선들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운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전혀 신앙적 영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롭다 하는 구원의 의의 근거는 인간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보시고 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우리로 알게 하시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어떤 심리적 경로에 접붙임이 없이도 그냥 살다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인류 전체가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전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듣고 믿음이라는 심리적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칭의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역사를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하신 성령께서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중생의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을 중생케 하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생명의 기준을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 십자가 피의 흐름이 왜 왔는지 알게 될 때 율법의 의미가 나를 죽음의 저항제로 모을 때 회개할 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붙들고 나가는 그런 영적 내면의 역사가 막 벌어지거든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진실코 정령코 순전히 우리가 이루셨을 때에 그 심령이 이제 새 본성이 드러나 생겼는데 그 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욕구와 소망과 그 삶의 결과가 열매가 없다면 그게 깜깜하다면 그 새 생명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자는 그 새 생명의 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와 변화에 대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로부터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유케 하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결과하여 열매로 오고 그게 하나님의 신자됨의 복이란 말이에요. 은택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은택을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내용을 교회에 전하고 교회에서 나누고 그런 일이 교회의 존재 이유여 해야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나눠야 할 터인데 그것이 전혀 이 부분에 타치를 하게 되면 깜깜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인가라고 되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필연적으로 낳도록 한 성령님 역사요 한 성령님께서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끄시니 그럼 결국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즉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냐? 질문이에요.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죠. 내가 성화를 못했는데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성화, 그럼 성화를 얼마큼 하면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심각한 문제가 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화 참으로 중생자는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로 인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가 정답이에요. 자,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유기적으로 반드시 어떤다? 성화,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이 선행과 성화의 삶의 열매는 그건 열매지. 그것도 뭐죠? 결과이지. 의롭게 하는 뭐가 아니다? 근거가 아니다.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뭐라래요? 은택과 유익을 누리게 되므로 스스로 자신 안에 뭐가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확증되어진다. 따라서 중생케 되어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이 스스로 변화된 삶의 성령께 이끄시는 회개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바라보는 그런 참 자유를 향한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전무하거나 그것이 거의 없거나 경험치 못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 그 고백으로 말하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항상 뭐죠? 미스터리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너 예수는 믿었다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뿐 자기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고 새생명 역사를 체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가 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상담해줘야 되죠? 둘 중에 하나죠. 당신이 아직까지 복음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서 복음을 다시 분명히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뭐가 돼요? 격려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줄 필요가 있죠. 기도로 도와줄 필요가 있죠. 만일 그가 아직 복음을 피상적으로 고백했는데 그냥 어떤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기억으로 더듬어서 읊는 거에 끝나고 심령 안에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 역사가 아직 경험치 못했다 싶으면 복음을 다시 가르쳐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지는데 영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약하고 늘 어떻게 해요? 삶에 살다가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씨앗처럼 자라다 말다 이럴 경우는 계속 도와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해서 신앙주도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변화를 겪을 때 구원의 주관적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남한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이건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중생케 된 경험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구원받은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역사 이런 감사가 쭉 있어서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참 이렇게 복됨을 알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니까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그렇죠. 거짓 믿음 갖고 있으면 자신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쉬운 대답이잖아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참 믿음이어야 참으로 의롭게 되겠죠? 그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결국 이런 성화나 이런 삶의 변화의 요소를 경험하겠어 안 하겠어요? 경험하죠? 경험하니까 그러므로 성화가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대답했어요. 그거를 사람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성화의 결과로 이끄실지 그걸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산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 믿는 사람은 네가 이걸 알면 참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가 가르쳐 나가고 왜 예수만으로 사는가를 가르쳐 나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해방의 이유가 있으니 그 목적된 삶이 이것이다. 우리가 힘써 나가자.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너는 네가 구원받을 네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주관적 기회가 없어. 전혀 모른다. 지금 말씀 이 원리를 가르쳐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그가 고백이 진실하여 참으로 성화의 열매를 내서 그도 스스로 알고 남이 봐도 참으로 신자로다 할 만하면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고 남이 볼 때도 애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주의 인물이라 해요. 당회가 감찰해야 될 제1차 대상인 거예요. 아,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당회의 의무는 뭐죠? 영적 감찰이에요. 장로님들은 그걸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과연 한 지체로 지금 여기 뭐 한 50명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지체가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참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에 주께서 이룬 영적 은택을 노려가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복락을 나눠야 할 터인데 그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녀석은 아니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두 명만 건져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영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 지도를 과외도 시키고 고백도 시키고 찬양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계속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고 가르쳐 그 영혼을 깨워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느닷없이 어느 권사님이 주여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진짜예요. 목사가 목회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듭난 경우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왜 그래요?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스스로 모른 채 묻혀오다가 어느 순간 주의 은혜가 만져서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 복인 걸 아는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의 주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열어지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 복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맞다고 한 뜻이 어떤 뜻에 맞다고 했어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순종의 개념 속이 뭐냐? 순종의 개념이 율법적 의무에 따라서 교회에 몇 가지 삶의 신자로서 행해야 될 규칙을 정해놓고 예배를 남들보다 10분, 20분 먼저 온다. 남들보다 기도를 항상 횟수를 더하며 시간을 연장해 한다. 이런 등등의 어떤 종교적인 행 의무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순종의 의무를 놓을 것이냐.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내면의 역사를 모르죠. 그러고 나서 그걸 맞는 복의 개념은 뭐냐. 자기가 탐심과 육적 필요에 따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 생각해서 그걸 연결시키면 그런 생활 전체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가르쳐 나가도 절대로 의로운 믿음과 성화와 이 삶의 내면 영적 관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찰되어지면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과연 구원의 도리를 아는가? 저자가 복음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목회적 심성으로 그의 영혼을 어떻게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데 펄쩍펄쩍 뛰어요. 당신만 복음을 아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펄쩍펄쩍 뛰죠. 손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오랜 동안 그 틀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5분을 넘었어요. 247페이지 사망의 자유의 목적의 내용 그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남은 자유의 부의 한마디 2항을 설명하고 양심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숙제. 준비 숙제 있습니다. 숙제 뭐냐면 첫째 금난교회의 김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말할 수 없는 곳에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정권의 신앙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다라는 그 반론의 목소리가 감리교 어느 한 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죠?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숙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아시겠죠? 잠실 7동에 있는 N교회 P 목사. 그래서 이제 됐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예, 김홍도 목사님의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사태의 종교 탄압이냐 세상의 형법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냐. 두 번째, 민법적 차원이야, 형법 차원이야. 형법은 사람 다친 거고, 민법은 돈 문제인가요? 두 번째, 어느 중대장이 구속된 사건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구속 이유를 보니까 이 양반이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라 자기 대대 안에 있는 불상을 참아보지 못하고 기도원 같은 용기를 내서 그 불상을 깨부셨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당군 상을 만드는 당군 신전 건립 운동 본부가 여기저기서 당군 신전을 만들어서 단군 신상 건립 반대 운동을 기독교 운동이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떻게 하나? 당군 신상을 쪼개야 한다, 말아야 한다. 신앙 실제 있어서의 많은 부딪힌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문제 등 관련돼서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숙제입니다.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물어볼 테니까 꼭 물어보면 안 온다는 분은 안 물어볼 테니 그냥 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거기서부터 떠나서 영원한 멸망과 죄의 저주,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사운데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께서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온전치 못하여 옛 본성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신 중생 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사함에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자로서 할대 권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풀기 원하셨던 영적 은택을 저희가 게을르고 악하여 구하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다가 우리보다 사는 형편이 나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충만한 부요가 있었사옵나이다. 우리는 어찌 그 영적 부요의 충만함을 깨닫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빈곤과 핍절과 기근 속에서 마른 신앙생활을 하옵나이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께서 약속되어지는 영적 은택을 구해가지 못하는 악한 게으른 모습 때문인 줄 아옵고 주 앞에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신 그 극진하신 그 은혜와 자비에 따라서 회개하는 저희를 받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